구약성경 1275면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고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제 생각에 한 반은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없는 걸 보니까 다른 구절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또 노래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만큼 또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좋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말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쌓일수록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외롭다 보니까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드립니다.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부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렇게 암송하거나 묵상을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으신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이끌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옮겨가는 모습들, 양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을 어렵게 지나는 모습들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결론은 똑같죠.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돼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장면으로 끝나죠. 참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노래하는 그 내용도 서정적이기도 하고 목가적이기도 하고 참 거기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참 친밀하시고 인자하시고 신뢰할 만하신 목자로 묘사가 됩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목자에게 붙들려진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양이 필요한 곳으로 양이 그 몸을 편안히 누일 수 있는 곳으로 풍성한 삶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양은 참 연약한 존재죠. 양은 보통의 그 야생의 초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적의 공격을 급할 때는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 만한 뿔도 없고 이렇게 다 말려 있죠. 이렇게 뿔이 또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도록 톰슨 가젤이나 영양처럼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둔하고. 눈이 어두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답니다. 후각도 그다지 예민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양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그 존재가 전 존재가 목자에게 그 연결되어 있는 목자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에게 유일한 방어수단은 무엇이냐면 귀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음성 속에서도 내 목자가 부르는 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양은 안전합니다. 발톱이 없어도 뿔이 없어도 빠른 발이 없어도 예민한 감각이 없어도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죠. 다윗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다윗의 이 노래를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래서 나의 전 존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의지했을 때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하는 노래들을 쭉 불러왔습니다. 이 노래는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가 지켜내야 할 양들의 적, 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라는 이 단어는 맹수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뜻합니다.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모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서 한번 뭐 이렇게 몇 번 안 나오는 구절 이 단어인데 사사기에서 어떤 때 나온 단어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구하러 아내로 맞이하러 딤나로 내려갔을 때 딤나 포도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죠. 잘 모르시나요?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서 확 뛰어나와가지고 삼손 앞에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으르렁거렸겠죠. 포효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울부짖었다.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사사기는 너무 머니까 아모스 3장 8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신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으르렁댄다는 뜻이죠. 먹잇감을 앞에 놓고 그 먹이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말하자면 호환이 들게 한번 으르렁대면 그 맹수 앞에선 먹잇감은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게 상대를 묶어두는 음성입니다. 넌 이제 내 밥이다. 나에게 죽는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로 고백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참으로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목자가 양들을 돌봄같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모스서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처음 말씀을 전한 제1성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으르렁거리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레를 바라시니, 소리를 내시니가 우레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우레를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목자의 초장이라는 표현은 그 목축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갈멜산의 갈멜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해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목축업이 망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면 농업이 망하는 겁니다. 목축과 농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르게 되면 초지가 말라 없어지고 과수원이 마르고 농경지가 말라서 비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가장 앞에 등장해서 앞으로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아모스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도입부입니다. 앞으로 아모스는 무슨 말을 할 거라고요? 멸망을 선포할 거랍니다. 니네들 다 망한다, 다 죽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가 양같이 돌보시던 정말 인내와 끈기로 40년간의 광야를 한결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백성들의 후예들을 왜 이제 와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멸망시킨다라는 뜻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고 시대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전한 아모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우시아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실버 에이지다 그럽니다. 실버 에이지, 은시대. 은시대를 말하려면 금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금시대는 황금시대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쉬운데 은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황금시대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영향력이 컸었고 전성기를 구가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가장 넉넉한 재정을 보유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남북 이스라엘의 시기를 은시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시대, 거기에 버금가는 나라의 규모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전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 거의 전부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자주 왕권이 교체가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도, 통일 왕국에서도 다윗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솔로몬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였고 평화가 구가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영토만 커졌을 뿐 아니라 그 영토, 확장된 영토 속에는 이집트와 헬라 제국, 이집트와 그리스 쪽, 또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교역로 두 곳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지방으로 나 있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고, 하나는 모압 평야 쪽으로 나 있는, 모압 산지 쪽으로 나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 두 큰 길이 말하자면 무역의 중심 그 요충지였는데, 이 요충지를 다 점령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시대를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것도 남쪽 유다 왕국에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이 이제 다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앞에서 으르렁 대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지적, 또 아모스의 이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헛소리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 깊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언제나 그들의 그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주시고 복주신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예후 왕조의 4대 왕입니다. 예후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신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한 번에 다 도륙했던 인물이죠. 그 예후가 그 모든 숙청 작업을 끝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후의 4대 왕이었기 때문에, 4대째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열심 낸 것에 대해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비로소 보상하셨다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멸하시겠다고 하냐? 네가 거짓이다, 가짜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땠냐면,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87면 열왕기하 14장 23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관한 그 간략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글에는 걔네들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이 안타까워서 고난당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 전체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오해를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잘 되고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고 종교적인 어떤 모든 의무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는 다짐하지 않고 있는 것,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갖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속여서 불을 쌓고 음행을 행하고 빚진 자들을 노예로 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모스서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에게 가서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립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아모스서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아모스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니네들 모이는 거 싫다. 니네들 드리는 제사 나 안 받는다. 찬양 시끄럽다. 그쳐라. 그들이 분명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든 예배가 거짓된 예배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예배라는 형식, 종교생활이라는 형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얄팍한 종교적 행위들, 제사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확인을 하고 자기 안심을 시키는 식의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죠. 정말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은 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내 욕심을 잘 채우기 위해서, 내가 욕심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화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은 우상 숭배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겉모양을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신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떠올리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훨씬 더 마음의 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양이 아니라 성향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당신께 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큰, 그걸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좀 안전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복 주는 거 끝이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꼴보기가 싫어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난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의 의뢰하는 식량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줬던 모든 것들을 끊을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그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길 바라니? 로 도전해 오시는 겁니다. 그저 내 이해, 나의 삶의 안전만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나 존재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일성을 바라시는 이 아모스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뢰하는 것들을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의뢰하는 것을 다 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예, 바른 자세,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해 오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몇 장만 넘겨보시면 하박국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비전을 보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거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가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이 도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금 재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관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문제로 표현이 되었고,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 것인가를 걱정하는 근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버리십니다. 도전해 오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냐 나냐 도전해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도전해 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도전 앞에 신자로서 반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늘 성공하지 못하고 늘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갈등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따라가고 애써 순종해보고 실패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의 길로 걸어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로 인도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전에 응하시는,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 도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목자와 같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할 때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침공해 오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